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기원전 600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할 때에 유다에 속해 있었던 젊은이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또 탁월한 전문가들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에스겔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도 역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유능했던 사람이고요. 또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 또 총기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의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받는 정말 주목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비전이 있었던 아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유다가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야역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유다가 완전히 이 잿더미가 됐죠.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성은화파되고 완전히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리더자들, 유능한 자들, 탁월한 자들을 뽑아서 이제 끌고 가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세월이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쯤에 그런 마음에 또 절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을 적에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차세대 리더로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꿈을 꾸던 어떤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절망이 싹 드는 거죠. 낙심이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접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마저도 이제는 점점 자꾸 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과연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은 기억하실까? 과연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개인의 꿈이 포기된 채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절망과 낙심,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마음들이 가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손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딘가에 가는데 그 어딘가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되는 거죠. 어디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두루 다녀보아도 어딜 보아도 다 해골투성이에요.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미 다 썩고 이미 서로 다 부서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뼈들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낙심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막 자라고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원망이 되고 하나님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이 고통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왜 아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1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세월이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이끌고 찾아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비전은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입니다.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의 잔재들로 가득한 그 뼈로 인하여서 완전히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소생할 기운이 전혀 없는, 뭔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이미 다 썩어서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살리는 은혜를 비전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부흥의 열쇠 은혜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전 영역에 있어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살리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은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살리는 은혜,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바라기는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는 먼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봐야 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얘기합니다. 가득하더라.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보니 자세히 보니 그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얘기합니다. 심이란 얘기도 아주란 얘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이 많고 뼈가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얘기합니다. 아주 말랐더라 무슨 얘기예요? 전혀 어디 하나 희망을 둘 곳이 없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절망이란 얘기예요.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지요. 그들의 상태, 지금 그들에게 놓인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주 말라버린 상태. 어디 하나 희망을 둘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상태라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얘기합니다. 아하, 지금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불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이야기하지요. 사실 여기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정말 범죄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죄를 가운데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을 돌이키려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돌이키려고 타락에 빠진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지금까지 여전히 보내셔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미 이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끝났다. 그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죠. 완전히 잿더미만 남기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당한 자들이에요. 이 모습을 잘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명력 없이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주변 상황으로 온통 죽음에 눌려서 날마다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희망을 둘 곳조차 없어서 어디 마음을 둘 곳조차도 찾지 못해서 늘 불안에 빠지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뭔가 살아갈 방법들이 있으면 뚫고 지나가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안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에 제약을 둡니다. 꿈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달 내는 월세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세금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옥죄어옵니다.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꼼짝할 수 없을 만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완전히 멸절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쁜 뼈들로만 가득한 이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왔을까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기분 나쁘고 왠지 그곳에 가면 음산하고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뭔가 그냥 두렵고 무섭고 왜 이런 상황들로 왜 몰아넣었을까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 그래도 지난해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뭔가 희망찬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대부분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기보단 오늘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썩어지고 서로 분리되어서 완전히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철저히 절망하라고. 철저히 절망하라고. 절망적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에스겔을 불러놓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듯 싶어요. 에스겔아,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느냐? 지금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체다. 불가능한 자체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이런 비참함 뿐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의 주인인 나를 버린 죄 때문 아니냐? 이 상황을 바뀌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라. 철저히 절망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을 선언해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오라. 철저히 나를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저 우리에게 철저히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철저히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희망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희망도 없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다. 내 삶의 자리는 온통 뼈투성뜨기인데 내가 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마른 뼈를 다시 살리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안. 타락하여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살리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코로나를 겪으며 우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자꾸자꾸 메말라가고 와주와주 말라져가고 하는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술, 인간의 지성 이면 못할 것 없다고 착각하는 즈음에 우리는 착각했죠. 잠시 잠깐 착각했죠. 인간의 과학,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술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착각할 그 즈음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유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겪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 어떤 대단한 경제력,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세계, 전 세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는 있는 미국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당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 과거 권위주의, 내규회주의, 분열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장지상주의, 세습주의 판을 치고 있었던 한국교회. 세상 냄새로 가득하고 하늘 향기를 결코 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한국교회. 이젠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적나라한 모습으로 그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교만함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했던 한국교회. 어쩌면 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드러났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한국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조국 대한민국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이라면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아니면 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죠. 3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또 묻습니까? 이런 표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제가 대답을 하죠.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 참 말도 하기도 참 귀찮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에스겔이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신학자 이 프란츠 델리치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지만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지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소망과 대안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생각, 지식, 경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메말라가게 만들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대안이 없지만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붙든 인생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 양정교회가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든 인생이 되면 큰 역사를 이루는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어요. 내가 뭐 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양정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 구하기는커녕 아무 말 못하겠지요. 무슨 이런 상황에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뭘 어떤 희망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려는 계획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리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4절 중간절부터 6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미 죽어서 오래된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다 말라버린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인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은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은혜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해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 보라는 거지요. 한번 하나님께서 순종해 보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똑똑히 보게 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때에 말씀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노력해왔잖아요.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썼잖아요. 몸부림을 쳤잖아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정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애써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그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보일까요? 뉴스를 빼놓지 않고 계속 다 들어봐야 될까요? 요즘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이 됩니다. 있던 믿음마저도 다 약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살아갈 길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모두 들어간 공통적 단어가 뭐죠? 생기예요. 생기. 5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호흡, 생명,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뜻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살리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기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 여러분들이 포기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사업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나며 먹구름이 몰려가고 희망찬 찬란한 햇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어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고 찬란한 햇빛이 여러분들을 밝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받는 여러분의 몸과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심으로 그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양적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부흥의 현장 속에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혹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던 살리는 은혜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음산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대로 시작하기보다 침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리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생명이 충만한 푸른 초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안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되고 우리의 집에 실만한 물가가 되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이 아름다움도 없고 감격도 보람도 긍지도 감사도 없이 온갖 상처 투성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기를 받으라, 그리하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를 반드시 큰 군대로 일으키리라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딘가 말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시어 새 시대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리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삶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큰 군대의 위용이 드러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 실패와 불가능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시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리는 은혜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굳세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지금까지 수고하다가 또다시 건강의 이유로 인하여 고향에서 요양하기 위해 떠나는 우리 창전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또한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